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impeachment, 탄핵 제도 알아봤죠.
네, 의회는 공직자가 반역죄나 뇌물수수, 다른 중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탄핵할 수 있는데요. 연방 하원은 공직자를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요. 연방 상원은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의 이런 권한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간에 어느 한쪽에 권한이 치우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죄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누리는 권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역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입니다. 들어보시죠.
J is for judicial review.
네, judicial review라고 하면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탄핵 제도는 입법부, 그러니까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었는데요. 반면에 위헌 심사권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이나 행정부의 명령이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심사하는 권한인데요.
네.
하지만 이 위헌 심사권은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이 스스로 부여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I hereby declare you legally married.
지난달 말 미국인들의 시선이 워싱턴에 있는 연방 대법원에 쏠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놓고 심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는 오하이오와 켄터키, 테네시를 포함해서 13개 주에 달합니다. 만약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 이들 미국 주들은 법을 바꿔야 할 형편인데요. 싫어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건 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연방의회나 행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연방대법원이 주정부와 의회 또는 연방정부나 의회보다 더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이지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 다른 부처의 권한을 주의깊게 살펴본다면 삼권이 분립된 정부에서 가장 덜 위험한 부처가 사법부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적 권리를 침해할 역량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네, 미국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글입니다. 1787년에 쓴 연방주의 논고에 나오는 문구인데요. 해밀턴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서 사법부가 가장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다고 본 건데요. 사실 미국 헌법만 봐도 사법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법부에 관련된 조항은 3개 부처 가운데 가장 나중에 나오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1801년에 일어난 한 사건은 미국 사법부의 위상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1800년 선거에서 토머스 제퍼슨 후보에게 패해 물러나게 된 존 애덤스 대통령. 퇴임 며칠 전에 부랴부랴 법원 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연방 판사 수를 늘리고 워싱턴 DC 치안 판사 자리에 모두 같은 연방파 판사들을 임명했는데, 하지만 임명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고, 제퍼슨 신임 대통령은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서 임명장 발송을 중지시켰다.
네, 존 애덤스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파가 사법부에 자기네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기습 임명을 시도했던 건데요. 취임 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제퍼슨 대통령은 분노했고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임명장을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윌리엄 마베리 판사 등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디슨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게 된 존 마셜 대법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자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 마베리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요. 마베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자니 그런다고 행정부가 임명장을 전달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건데요. 고심 끝에 마셜 대법원장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마베리는 판사 임명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 마베리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법이 이를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마베리가 근거로 제시한 1789년 법원 조직법 13조의 내용은 미국 헌법 3조에 위배된다.
네, 미국 헌법 3조는 대사와 그 밖의 외교사절이나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 주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마베리가 낸 소송은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란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마베리는 하급 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바로 소송을 냈는데요. 1심 관할권에 관한 새 법원 조직법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조항은 헌법에 모순된다고 지적한 겁니다. 마셜 대법원장은 마베리 대 매디슨 판결을 통해서 미국 헌법이 다른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사법부는 법을 만들진 않지만 위헌심사권을 통해서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시다빌 대학교 정치학과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And judicial lawmaking as an idea is when the court
사법부 법제정이라면 사법부에서 법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미국에서 의회가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건 위헌이죠. 하지만 미국에서 사법부는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원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들을 내놓았습니다. 각 주의 낙태금지법을 위헌으로 규정한 로드 웨이드 사건 판결, 피의자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 권리를 인정한 미란다 판결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올해에도 미국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과 동성결혼 문제 등 여러 굵직한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릴 전망입니다. 해밀턴이 가장 힘없는 부처라고 했던 사법부는 이제 권한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역시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마크 스미스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의회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법원 해석이 나왔다면 의회에서 새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대다수 의원들에게 공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새로 문구를 바꾸어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힘을 빌려서 대법원의 항소 관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법원에 오르는 사건의 대부분은 주 최고 법원이나 연방 하급 법원에서 항소해서 그러니까 2심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어떤 사건은 2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지 의회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상황이라고 하면요. 대법관들의 성향으로 볼 때 의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은 2심 법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끝난다는 식으로 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특정 사건을 다루지 못하게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거죠.
또 대법관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을 탄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의회가 대법관 탄핵을 논의한 일조차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두어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무효가 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 부정 기자와 함께 Judicial Review, 미국 대법원의 위헌 심사권 알아봤는데요. 위헌 심사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면 아무래도 존 마셜 대법원장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베리 대 매디슨 소송은 미국 법과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판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마셜 대법원장은 이 소송에서 연방 헌법이 어느 주 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네.
그 결과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법원장으로 칭송받고 있는데요.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Almost every Supreme Court expert.
가장 위대한 연방 대법원장은 미국 건국 초기의 대법원장을 지낸 존 마셜이었다는데 거의 모든 대법원 전문가들이 동의할 겁니다. 존 마셜 대법원장은 1801년 존 애담스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서 34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재임했는데요. 대법원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량을 보여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의회에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얻어야 합니다. 전국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어려운 일이죠.
네. 자, 행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권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연방판사와 대법관 지명권입니다. 이 대통령이 연방판사와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뭐 행정부 정책에 일일이 반기를 드는 사람을 지명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 미국 상원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그 연방판사나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일단 임명되면 연방판사나 대법관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종신직이고 보수도 보장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장치가 끊임없이 맞물리면서 이 미국의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어느 한쪽에 힘이 치우치지 않게 균형은 이뤄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사권 알아봤습니다. 부장기자 수고하셨습니다.